할렐루야. 네,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은 한 80% 90%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정작 걱정해야 될 것은 정말 작다는 거지요. 근데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걱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 기타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뭐 우리 양정교회가 건물을 또 이렇게 건축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헌신하고 또 함께 해주심으로 건물이 아름답게 잘 지어졌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있다가 갑자기 위에 천장에 있는 등이 하나 깜빡깜빡 꺼졌어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있을까요? 아, 불이 하나 나갔구나. 예배 마치고 갈아입으면 좋겠다. 아니면 관리 집사님한테 얘기해서 갈아야 되겠다. 이 정도지. 아유, 저 불을 어떻게 하지? 살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죠. 네. 지금 당장 갈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 가진 분 없습니다.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불이 아니라 여기 있는 집안이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걱정해야 되나요? 아, 네, 뛰쳐나가야 됩니다. 걱정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재빨리 뛰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무너지나? 이런 걱정하시면 큰일 나고요.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빨리 이렇게 지진이면 이제 탁자 밑으로 들어가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걱정해야 될 것은 기반이 흔들리는 것일 겁니다. 지반이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의 내용도 저는 그러하다고 생각됩니다. 갈라디아 내용을 먼저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알려주신 장이 산상수훈이라고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에 등장하는데요. 제일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7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부터 제가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마지막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그림으로도 너무 잘 그려지는 집을 지었는데 하나는 반석 위에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고 장수가 나면 우리가 태풍이 오거나 위에 지방에는 물난리가 났듯이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어떡해요?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의 결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결론은 너희가 똑바로 행실을 바르게 하라라는 얘기인 것과 동시에 그보다 더 원론적으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내가 열심히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위에 너희 집의 터가 세워져 너희 집이 세워져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내용인 것이죠. 저는 동일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죠.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할례라든지 율법 규정을 지키는 것으로 예수 믿는 것에 덧대려 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3장 이야기를 들어서 3장을 우리가 함께 쭉 보고 있는데요. 3장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너희가 약속을 받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즉 율법과 약속의 대조였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볼 텐데요. 오늘 율법이나 아닌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는데요.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등교사면 초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 고대 사회에서 볼 때에 헬라어로 파이타고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가정교사입니다. 가정교사. 가정에서 주인집의 아들, 딸,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를 양육하고 길리는 사람을 의미하죠. 보통은 교육을 받은 노예가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가정에서 주인집에 있는 자녀를 이렇게 통제하고 훈육하고 보호하고 그런 가정교사로서 하는 역할이 오늘 여기 나오는 초등교사라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율법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긍정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오늘은 바울은 이것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고 23절에 보면 이야기하는데요. 2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율법 아래 있고 갇혔다라는 부정적인 용어를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율법에 갇힌 자처럼이라고 부정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미 3장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듯이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23절에서 말하는 율법 아래라는 이 실질적인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고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런 것 없이,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저 외형적인 열정, 그런 항목들을 열심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한시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그래서 구원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구원을 할 수 없는 것이 율법인데 그것이 가능한 것인 양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율법을 지금의 신앙생활에서 보자면 저는 영적인 업적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도를 얼만큼 했는지, 내가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왔던 나의 과거, 때로는 지금 현재,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통독하고 필사했고, 뭐 이런 것들에 근거를 두는 것 말입니다. 제가 매번 이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 이야기는 다시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돌이키면 우리는 그것을 계속 근거로 끌어다 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내가, 믿음이 있는 나 같고, 열심히 말씀을 따라 순종한 내가 나의 믿음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착각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착각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기도 생활을 하지 말라? 말씀이 있는 거 아무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닌 거 아시죠? 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겠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으려면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과의 교통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가까이 함이 아니라 내 업적이, 내가 한 결과물이 들어가 있다면 말이죠. 그것이 우리를 예수 믿는 것으로, 나 신앙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율법이 그러하듯 이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가 있는 일상에 있는 기도나 말씀이 영향을 주지 않는가? 당연히 영향을 주겠지만 예수 믿는, 구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함에 이르는 것에 이것이 하등 우리에게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 받으셨나요? 우리가 말씀을 백독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도 그랬고 오늘 그런 갈라디아 교인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합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느냐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 않겠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열심을 쫓아서 살아왔지만 그 열심이 나의 믿음의 근거가 되지 않고 그것이 내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죠. 내가 율법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누구 하나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열려있다고 생각했고 나는 마음이 넓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구나. 를 율법을 통해 깨닫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지. 그러하기 26절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하다라는 또한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더 무엇을 보태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이 뭐죠? 병자를 고치고 먹을 것을 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사건이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요.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우리를 향하신 죄를 담당하도록 하신 그 사역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것을 보충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혼동하는 것도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때로는 우리가 성도다운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체성이 성립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생활이나 말씀을 읽는 것에 때로는 예배에 대해서 예전만 못하다거나 소홀해지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질문합니다. 우리가 흔히 질문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나의 믿음이 떨어졌나 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라고 말입니다. 되겠어? 라고 말입니다.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니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열심을 강조하다 보면 교만함이 들죠. 그 교만함 때문에 우리는 이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교만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나 봐. 라고 단정하고 말죠. 사단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교묘하게 속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속삭이죠. 그래, 네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 야, 이참에 정리해라, 너야. 야, 교회 나가는 거 그만 가고 그냥 뭐 그냥 살면 되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교만해도 되겠어? 야, 너 그만하고 세상에 나가서 모든 거 정리하고 너 그냥 세상에 나가서 살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대충 살아도 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 혼동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한다 말이죠. 우리의 행실의 여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잘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나의 행동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다면 여기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성도다움과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웠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답지 않은 삶의 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아닌지를 당락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그들의 잘못된 신념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갈라디아를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미암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이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나에게 근거를 두고 내가 믿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기 시작하면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이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결국 내 안에 답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다로 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믿는다고 생각할 때에 그 믿는 나라는 존재가 강조되면 그래 내가 믿었기 때문이지 그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왔기 때문이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행실에 자신의 결과를 얻은 것에 근거를 두게 되기 때문이지.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 내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찾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하고 잘 행복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 없이도 할 수 있다면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예수 없이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린 여기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예수 없기 때문에 답이 없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예수만 답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성도다운과 하나님의 자녀다운과는 정체성이 확립되면 다음에 이루어집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자녀답게 살아야지. 성도답게 살아야지. 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야지가 점점 커집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염려하고 근심 하나 세상과 다른 믿는 자의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또한 우리를 향한 외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과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근거가 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믿음인 것이죠. 내 안에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 구원 외부에서 들어온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구원입니다. 나의 행함이나 감정에 휘둘릴 수 없는 하나님에 속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행동과 삶의 감정이 휘둘립니다. 이리저리 좌충우돌합니다. 좌충우돌하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죠? 이런 연약한 나, 죄인된 나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라는 감탄이 터져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가 옷을 이렇게 걸치듯이 말입니다. 신분과 삶의 방식의 변화가 나타난 것을 의미하죠. 저는 잠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들어오고 싶습니다. 탕자가 자신의 아들로서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서 떵떵거리며 살았더라가 아니죠. 네, 어떻게 되었죠? 아, 허랑방탕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 부모님께,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였다입니다. 탕진하고 그는 열심히 일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생각나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종으로라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지요. 종으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터덕터덕 갑니다. 온 힘을 다해 살기 위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망신당하고 거기에서 무슨 어떠한 봉변을 당할지 모르지만 일단 살고자 보자는 마음에서 갑니다. 갔을 때에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그에게 어떻게 하죠? 너 어떻게 이렇게 거짓꼴로 올 수 있느냐? 내 재산은 다 어떻게 하고? 너 당장 썩 꺼져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옷을 입혀줍니다. 끌어안아줍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버지께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종은 웬 말이냐? 넌 내 아들이다. 옷 입혀줬다고요. 옷 입혀줬습니다. 옷 입혀줬다는 건 뭐죠? 너는 거지로 돌아왔고 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어떻게 살았든 넌 내 아들이다. 그 정체성 변하지 않는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형편과 우리가 어떠한 근거에 두고 삶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방황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옷 입었다라는 의미일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아들됨이 무엇인지, 자녀됨이 무엇인지, 딸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종종 신방을 가서 보면 나이 많으셔서 이제 곧 건강이 어려워서 누워계시는 믿음의 긴 세월을 살아온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믿음 없는 모습으로 가서 하나님 날 받아주시겠나? 당연한 불안과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점, 그 상황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분들에게 가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끝까지 믿음 변치 않으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근거를 삼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자, 남자, 여자라는 구분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가 있죠.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헬라인인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에 차이나 차별이나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자유자가 아닌 종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에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자이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에 다른 어떠한 것을 보태야지 구원을 얻는다,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세상은 차별하고 차등하고 구분짓고 높낮이를 의미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속한다는 것은 차등과 차별이 없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또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안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도, 모습도, 서로서로 삶의 방식과 말투도 여러 가지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다를 수 있죠? 무엇이 다르면 안 되죠? 예수 믿는 것은 같습니다.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극과 극이 있는 사람이라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로 묶일 수 있다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어떠한 것을 더 해야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끌어안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원수되었던 너희, 원수되었던 나, 내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차별 없이 모두를 품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종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하고 차등두는 세상의 논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는 것,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됨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로 너희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을 두고 차등을 두어서 너희가 할례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들 속에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이야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2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말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땅땅땅 못을 박습니다. 여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미 3장 16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하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난 자,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것이 약속을 따라 믿음 안에서 유업을 이을 자로 선포되었다. 너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에 그리스도의 것이고 약속을 이을 자로 부름받은 자라는 겁니다. 약속이 중요하다. 너희가 행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불렀는지 그 약속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초를 둔 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서 예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만이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이미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삶에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세워두셨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잘했기 때문에, 요즘 내가 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지 않다는 것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면서 내가 잘났어도 내가 못났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이 어떠한 것인지 더 명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가사처럼 우리가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2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우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심하시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또다시 듣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강함이 있지 않고 우리의 탁월함이 있지 않고 우리의 실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약함이, 결국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하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기회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그때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약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실력이 없고 늘 부족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도 있기도 하고 또 지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셔서 그 어려움을 뚫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그 어려운 난관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의 백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으로 변화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붙들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을 받는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발견하는
것을 하나님 못하는 선생님으로 우리가 약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의 주신으로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의 완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도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넘치 못한 산들을 하나님 뛰어넘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 연약함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당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더욱더 아버지께 아뢰기 원합니다. 아버지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약속과 모든
아버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모든 구복이 하나님을 찾아와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지 않냐고 우리의 어떠함을 붙들며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까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우리에게 이러시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붙들며 나가게 되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붙들며 나가려고
하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의 영으로 하나님의 옥상으로 인하여 한계의 아픔과 소홀함으로 인하여 지쳐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시고
오직 그
아버지의 반성에
하나님의 세월을 발휘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완전함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혀 다른 세 가운데 부딪힌 사람을 감당하게
우리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부산 진구 우리 양정동 가까운 곳에 우리 아내가 엄마가 두 자녀를 이렇게 같이 살다가 이혼을 해서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엄마와 딸이 죽음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또 먼 지역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양정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 지역에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었구나, 우리 지역에 그렇게 정말 그 생활고로 인해서 고단한 인생의 버거움으로 인해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딸과 이렇게 죽음을 선택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양정 지역에 하나님이 부산 진구 지역에 하나님 혹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양정교를 찾아오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가 위로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이 양정 지역에 그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도록 그래서 우리 양정교에 찾아와서 그들의 힘을 얻고 세상의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도록 아멘.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들도 의심하게 만드는 버거운 인생살이를 살아갑니다. 늘 넘어지고 늘 아파하고 늘 시험에 빠지고 늘 좌절하는 우리들 모습들,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님 다시금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실패의 상황이 연속이라 할지라도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탁월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붙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전의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이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없음과 가난함과 병듦과 또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포기한 이들이 있다면 다시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는 그리고 내일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자신의 없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실력이 없는 것을 인하여 주저앉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정체성 안에 다시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담대하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지쳐 있는 이들이, 낙심한 이들이, 실패한 이들이, 주저앉아 있는 이들이 다시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강건케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